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내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고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에 합의한다는 것은 1990년대 초 또 2000년대 초에 이루어진 비핵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며 이 점이 이번 회담을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이 북미 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역할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또 내일 두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명문화하면 판문점 선언이 됐으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정식으로 발표할지 서명에 그칠지 등 발표 형식 문제는 합의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일 오전 9시 30분쯤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첫 만남을 갖습니다. 최근 타이완 해협 일대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 중국군이 이번에는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공군은 오늘 성명을 내고 최근 진행하고 있는 전투 훈련의 일환으로 공군기지에서 전투기와 초계 경보기, 정찰기, HUK 폭격기 등을 출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HUK 폭격기가 지난 4월 18일부터 타이완 해협 일대에서 국가 자유권과 영유권을 수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훈련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중국 정부는 타이완 해협 일대에서 실시하는 훈련은 타이완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며 타이완이 계속해서 독립 움직임을 보이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언론들은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전략폭격기 B-52 두 대가 지난 24일 타이완과 필리핀 사이 바스 해협을 거쳐 남중국해 북부의 중국 광둥 해안 부근까지 접근한 뒤 회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우리는 고립주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세계 진화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국가주의에서 비롯된 충동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서방의 자유질서를 훼손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바로 다자주의의 창설자라며 미국이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국제 다자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시리아 긴급 구호를 위해 4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어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시리아 지원 국제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80여 개 나라와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 유엔 산하기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원금액 44억 달러는 앞서 유엔 측이 제시한 80억 달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에 맞서 이슬람 국가들이 단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오늘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이란은 미국과 다른 적대 세력들의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시도에 성공적으로 저항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미국과 적들에 맞서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 법무부가 중국의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 화웨이에 대한 이란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한 논평 요청에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26일 목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게 되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은 마지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서 현지 소식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훌륭하다고 말한 것은 그에 대한 평가가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만나 곧 열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내일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두 차례 정상회담과 환영 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 비핵화에 대해 두 정상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남북 정상의 첫 만남이 예정된 시각은 27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때 첫 만남을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인 T2와 T3 사이 군사 분계선을 넘게 되는데 이때 문 대통령이 남측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곧이어 도보로 공식 환영식장까지 이동하며 이때 한국 측 정통의장대의 호의를 받습니다. 이후 남측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 판문점 광장에서 한국 육해공군 의장대를 사열한 뒤 양측 공식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 장면은 모두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한국 측 공식 수행원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합참의장 등 7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북측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영철, 최휘,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용호 외무상,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 9명이 공식 수행원으로 남측 땅을 밟습니다. 정상회담이 예정된 남측 평화의 집에 도착한 두 정상은 사전 환담에 이어 오전 10시 30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한 정상회담을 시작하게 된다고 임준비위원장은 밝혔습니다. 평화의 집은 3층 높이의 건물로 두 정상의 만남이 예정된 곳은 2층 회담장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된 이후 평화의 집에 대한 보수와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두 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오전 회담이 끝난 뒤 각자 오찬을 하게 되며 오후에 다시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소나무를 공동 식수합니다. 임준비위원장에 따르면 소나무가 심어질 곳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했던 군사분계선 인근 소떼길로, 기념수목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입니다. 특히 기념식수용 흙은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함께 섞어 사용하게 되며 이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각각 대동강과 한강물을 나무에 뿌릴 계획입니다. 식수 표지석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문구와 함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서명이 새겨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눈 뒤 평화의 집으로 이동해 오후 회담을 시작합니다. 오후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임준비위원장은 합의 내용에 따라 형식과 장소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의 집 3층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은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환영 만찬에는 옥류관 평양냉면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가거도산 민어 해산편수, 작곡가 윤희상의 고향 통영 문어로 만든 냉채, 스위스식 감자전 등이 메뉴로 오릅니다. 이후 환송 행사가 평화의 집 마당에서 열리며 하나의 봄을 주제로 한 영상물 상영을 끝으로 정상회담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세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남측 지역 개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지난 2000년과 2007년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임준비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핵심 의제에 집중돼 있다며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 합의를 한다는데 과거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평양 특별사절단 방문에서 확인한 비핵화 의지를 양 정상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지 또 어떤 표현으로 명문화할 수 있을지가 어려운 대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임준비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에 대해선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오후 혹은 만찬에 참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문점에 나가 있는 함지하 특파원을 다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지하 특파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네,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에서 약 6km 떨어진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만 하루도 안 돼서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데요. 현지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취재 열기가 뜨겁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전 세계 여러 언론사가 정상회담 보도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재 이곳 남북출입사무소에 저희 POA를 비롯한 20여 개 언론사가 임시 스튜디오를 차렸고요. 공식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일산 킨텍스에는 전 세계 전 3천여 명의 언론인 등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곳 판문점으로 향하는 길목 곳곳에는 한반도기가 설치돼 정상회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반대로 임진가격 인근에는 남북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대도 일부 집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비도 사무만 상태입니다. 평소보다 많은 경찰과 군 병력이 일제에 모였습니다.
내일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는다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일 오전 9시 30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인 T2와 T3 건물 사이에 군사분계선을 넘을 예정입니다. 이후 마중을 나온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남측 평화의 집으로 이동을 하면서 한국 육해공군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군대 의장대를 사열한다는 것도 큰 관심을 끌고 있지요.
네,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오늘 정상회담 일정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방문 당시 공식 환영식에서 북측 육해공군의 의장대 사열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례에 따라 남측 군대의 사열을 김정은 위원장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넘게 되는 군사 분계선은 과거 남북 간 인사가 송환될 때 이용된 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판문점 파란 건물로도 잘 알려진 T2와 T3의 사이길은 분단의 역사를 잘 간직한 곳입니다. 1978년 한국 해군에 붙잡힌 북한 선박 승무원 8명이 이곳을 통해 송환됐고요. 1989년엔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참가했던 임수경 전 한국 국회의원도 이 길을 이용해 한국으로 돌아온 뒤 체포됐습니다. 1993년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가 북한으로 송환된 곳이기도 합니다. 당초 이곳은 군사 분계선이 없었지만 1979년, 1976년 북한의 도끼 만행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어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오전과 오후 일정으로 나누어져 있던데요. 두 정상이 점심은 같이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전에 정상회담을 한 뒤 군사 분계선을 넘어 잠시 북측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양측은 남과 북에서 점심 식사와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만나 오후 일정을 소화합니다.
북측 공식 수행단에 군부와 외교 라인의 책임자들이 대거 포함된 점이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군부의 핵심인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야전군을 총괄 지휘하는 이명수 군 총참모장이 포함됐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수행합니다. 아울러 국제무대에서 자주 모습을 비쳤던 이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과 이용호 외무상도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준비위원장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북측도 남북 정상회담만이 아닌 이후 미북 회담과 국제사회 협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의 핵심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것 역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인사,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도 혹 오게 되나요?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준비 위원장은 리 여사가 오후 혹은 환영 만찬 때라도 참석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정상회담이 내일을 넘어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임준비 위원장은 현재로서 회담이 하루 연장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 조금 더 합의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하루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 때문에 나온 말로 추정되는데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고도화된 합의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임준비위원장은 남북 간 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전부 완료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고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회담의 성공은 물론 미북 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공동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나온 발언도 있었습니까?
네, 청와대는 내일 공동 발표의 문구를 4.27 공동선언이라기보단 판문점 공동선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수준에 따라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정식으로 발표할지 아니면 서명에 그칠지 혹은 실내에서 간략하게 발표하게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합의가 아주 잘 되면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두 정상이 정식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함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북출입사무소에 나가 있는 함지하 특파원으로부터 내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백악관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훌륭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언행이 일치될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Certainly not that, but he is... wants to have the ability to sit down and have these conversations and in that process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은 매우 열려 있고 매우 훌륭하게 해오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과거 국정 연설에서 독재자로 칭했던 것과 비교해 평가가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확실히 아니라며 대통령은 김정은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으며 이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야말로 미국이 추구해왔고 이뤄지길 기대하는 바라고 설명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미북 정상회담을 갖는 것과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 최근 한 달 동안 미국이 가져온 대화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resident's referencing the conversations that we've had ongoing over the last month or so in regards to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We think that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is working, but again, we're not going to let up on that campaign until we see some of the
이어 미국은 북한의 발언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볼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매우 좋은 논의를 갖고 있다며 현재 보여지는 모든 것으로 미뤄 김정은은 매우 열려있고 훌륭하게 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매우 개방적이고 훌륭한 방식으로 협상할 수 있길 바란다며 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좋지 않다면 과거 행정부들과는 달리 자신은 회담 테이블을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만나 곧 열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뤄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미국에서 만나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는 25일 VOA에 볼튼 보좌관은 정의용 실장과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뤄내는 데 초점을 두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기 위해 대화하도록 조언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방안 역시 논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25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인 5월 중순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시간 24일 오후 존 볼튼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만나 1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다며 북미 회담 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볼튼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쳤고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VOA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간추려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리한 박형주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취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일종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꼭 해야 할 세 가지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꼽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특정 주제나 예시, 항목을 미리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일맥상통하는 흐름도 느껴지는군요.
네, 그래서 답변 내용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주제별로는 비핵화, 미한동맹, 평화체제, 남북관계, 대북제재, 인권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또 그 밖에 회담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나 자세에 대한 조언도 있었습니다.
먼저 비핵화 부분을 살펴보죠.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꼽혔습니까?
네, 먼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이 뭔지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원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도 이것과 같은 개념인가를 놓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네. 특히 북한이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내비치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더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김 위원장을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방법으로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은 전문가도 있다고요?
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의 제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핵무기 5개를 프랑스로 양도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굳이 프랑스를 지목한 이유는요. 프랑스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공인한 가장 중립적인 핵 보유국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과감한 행동을 취할 경우 특히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 회담의 성격, 분위기가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실현 가능한 제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히려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비핵화 요구를 하는 것에 회의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도 있었다고요.
네, 컬럼비아대 찰스 암스트롱 교수는 꼭 해야 할 1순위로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북한에 대한 일방적 비핵화 요구를 언급했습니다. 조금 현실적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 같은데요.
네.
북한에게 이른바 먼저 핵을 포기하면 나중에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요구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비핵화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로는 어떤 제안들이 나왔습니까?
북한에 희망 섞인 메시지를 전달해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김정은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제임스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때문에 회담 전에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이 부분을 긴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가령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빠른 행동을 바라지만 한국은 미일보다는 조금 더 북한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견 자체보다는 이견을 모른 채 하고 그대로 내버려둔 채 회담에 임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미한 공조, 미한 동맹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았다죠?
예, 그렇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딘챙 선임연구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한 공조는 비핵화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나 통일 과정에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북한 개발을 위해서는 강대국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누구와 파트너가 되는 게 이익일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에서는 주한미군, 연합훈련 등과 같은 아주 실질적인 사안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는 전문가들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요.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을 한다면 이건 김정은의 의도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이런 지적이고요.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이나 연합훈련 이런 분야에서 현상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결정이나 약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조약이나 평화체제가 현실화되면 주한미군 주둔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한 반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평화체제, 평화선언이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평화조약은 분위기나 태도 문제가 아니다. 이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이고 화학무기, 재래식 무기, 그리고 인권 문제까지 다 다뤄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분위기 전환을 위한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 평화체제를 언급하는 정도로 이 선언문이 나오는 게 적절하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나 경제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인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비중 있게 꼽은 게 바로 경제 지원 약속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제시됐는데요. 먼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경제 지원이 대부분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독자 제재에 저촉이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비핵화 해결 없이 한국이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얘기인데요. 또 효용성 측면에서 지적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과거 한국이 북한 경제 지원을 많이 했지만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필요한 것은 한마디로 경제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북 제재 문제까지 짚어봤는데요. 인권 문제를 살펴볼까요? 이번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네, 15명 가운데 5명이 인권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위를 놓고는 조금 달랐는데요. 브라운 교수와 인권 전문가죠. 그레그 스칼뉴트 사무총장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또 강제노동, 기본권 침해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반면에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인권 문제를 이번 회담에서 너무 부각시키면 안보 분야에서 전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를 언급한 전문가 모두 납북자 문제나 이산가족 상봉은 꼭 요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핵화, 한미동맹, 평화체제, 남북관계, 대북체제, 인권 등 주제별로 짚어봤는데요. 그 밖에 전문가들이 꼽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회담의 성공 열쇠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쥐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켄고스 국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숙 여사 영부인을 데려가라 동행해라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김정은도 아내 리설주와 함께 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회담 분위기를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또 어떤 게 지적됐습니까?
예. 정치인으로 회담에 임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남북 문제는 한국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은 정치가 문재인이 아닌 국가 지도자 대 지도자로 진솔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 북한에 일방적 선물을 하지 말라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선물은 상호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였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속지 말라 이런 지적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은 쉽다. 하지만 행동과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의 경우는 문재인과 김정은 단 둘만의 단독 회담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몇십 년 묵은 문제가 며칠 만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세 가지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라는 주제로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제안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키로 한 북한의 발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폐기한 것이라는 지적과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는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관한 북한의 발표가 어떤 내용이었었죠?
예,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결정서를 채택했는데요. 북한은 이 결정서에서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하며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놓고 무슨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은 6차례 핵실험을 거치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북한이 버린 카드를 내민 것이라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의 주장 때문입니다. 이들은 핵실험장 폐쇄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는 겁니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뭡니까?
핵실험장 주변의 위성 사진과 지진파 측정 결과입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중국 과학기술대학 지진실험실 연구진은 지난해 9월 실시된 6차 핵실험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이 붕괴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실험의 충격으로 바위와 산등성이 등이 무너져 함몰됐고 지하에 직경 200m 크기의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6차 핵실험 이후 길쭉은 인근에서 소규모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핵실험장의 붕괴 가능성을 높인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이 반대되는 주장도 있죠?
예,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6차 핵실험이 실시된 만탑산 북쪽 갱도는 폐기된 게 사실이지만 서쪽과 남쪽 갱도는 여전히 완전 가동 상태라는 겁니다. 이 매체의 주장은 위성 사진이 근거입니다.
북한의 폐쇄 발표 이전에 풍계리 핵실험장의 상태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예, 풍계리 핵실험장이 위치한 만탑산에는 동쪽과 남쪽, 북쪽에 세 개의 지하 갱도가 있습니다. 동쪽 갱도에서 실시된 1차 핵실험을 제외한 나머지 5차례 핵실험은 모두 북쪽 갱도에서 실시됐습니다. 6차례 핵실험은 모두 규모 4.3이 넘는 인공 지진을 유발했고요. 특히 수소탄 실험이었던 지난해 9월의 6차 핵실험 이후 길쭉은 일대에서는 최근까지 10차례 유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6차례 핵실험의 여파는 어땠습니까?
만탑산의 암석이 깨지고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또 만탑산 지하에 60에서 100m 크기의 공동이 생겼을 것이라는 한국기상청의 관측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만탑산 피로 증후군이라고 전했는데요.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핵실험장이 붕괴하고 이로써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북쪽 갱도에 대해서는 38 노스도 일찌감치 다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북한은 이 때문인지 올해 초부터 만탑산 서쪽에서 새로운 갱도 공사를 시작한 것이 관측됐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염두에 뒀다면 추가 갱도를 건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38노스는 남쪽 갱도도 핵실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풍계리 핵실험장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폐쇄한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사실 위성사진이나 지진파 관측만으로 핵실험장 추가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6차 핵실험 직후와 그리고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보고에서 5차례 핵실험이 실시된 갱도 외에 새로운 갱도가 완공돼서 북한은 언제든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에 대해 버린 카드를 내민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을 윤국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의 정보 자유를 위해 매년 천만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사이버안보소위원회 의원들이 24일 발의한 아시아 안심법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안심시키고 적들을 억제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영내 자유와 개방성을 증진시키고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확립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담았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구축시키는 것을 미국의 역내 주요 목표로 삼으면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매년 1억 5천만 달러를 민주주의 프로그램과 법치, 시민사회 지원기금으로 제공하도록 했는데 이 가운데 매년 1천만 달러를 북한의 정보 자유 노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와 인간 노예 행위를 막기 위해 미국이 추가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미국이 인권 유린 가해자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최대 압박과 관여 캠페인을 통해 북한을 평화적으로 비핵화시키는 정책 목표 수립을 안보 이익 활동에 포함시켰습니다. 법안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외에도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과 벤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이 지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 법안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둔 세대적 계획으로 규정하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미국의 적국을 억제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역내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을 구체적 행동으로 꼽았습니다. 마키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의 근간이 되는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가 아시아 지역에서 중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새 법안은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를 비롯해 주요 도전과제들을 제기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비핵화 정책을 우선시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함으로써 역내 중요성을 부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그동안에도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I believe human rights are an incredibly important aspect to continue to address with North Korea. You have a regime that has placed 200,000 at least.
가든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루비오 의원도 최근 VOA에 전 세계에서 김정은보다 더 심각한 인권 위반자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I want him to talk about human rights in every meeting he has, and certainly there is no more serious violator of human rights on the planet than Kim Jong-un.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뿐 아니라 북한과의 모든 만남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사성 장군인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됐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 관리들은 군사력이 뒷받침된 외교 행보를 보여주는 신호로 분석했습니다. 전문 외교관이 아닌 사성 장성 해군 장성 출신이 내정돼서 군사적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토마스 허바드 전 대사는 주한미국 대사에 처음으로 현역 장군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군사력이 뒷받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We have to have our military power in the background.
허바드 전 대사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곧바로 군사적 접근법을 따르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외교적 접근을 지속하겠다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Think it implies in any way that we're looking to.
아울러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가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다 낙마한 이후 군 출신 후보가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리 놀라운 소식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차석자는 당시 워싱턴 정가에서 거론되던 코피 전략 등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 대사 후보에서 배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차관보는 해리스 사령관 재지명 보도에 미한 동맹의 소중함과 북한의 군사 공격에 대한 억지 필요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인다면서 그 밖에 특별한 메시지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Other than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사성 장군이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 주재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사성 제독을 미 대사로 앉히려는 이유를 외교관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areer diplomat is I don't understand why they can't find a career diplomat for this position.
2004년부터 2년 동안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한국과의 외교에 군 출신들을 내세우고 대신 전문 외교관 수를 줄이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지나친 분석이라고 답했습니다.
We've had admirals in positions in Asia before. We had an admiral in the
베트남과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 제독 출신 대사가 주재했던 만큼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 역시 군 출신 인사를 대사로 발령하는 것은 미한 관계의 모든 초점이 안보에만 맞춰졌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는 문화와 경제, 인적 교류 등 다양하고 폭넓은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Sends unintentionally perhaps the wrong message that the American focus on Korea is
1974년부터 78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리차드 스나이더 전 대사의 아들이기도 한 스나이더 부소장은 주한 미국 대사는 오랫동안 한국과 이웃 나라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온 직업 외교관들이 전담해온 자리이니만큼 전문 외교관에게 맡겼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Son of a former U.S. ambassador to Korea, that this has been a post for a long time where Korea.
그러면서 국무부에는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하원에 이어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보 유입 활동을 늘리고 유입 수단도 다양화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은 24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이어 12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유사 법안을 조율한 최종 수정 법안으로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31일 기에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최종 수정안에는 기존 북한인권법과 달리 대북 정보 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그리고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 여러 종류의 전자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한 겁니다. 또 기존 대북 라디오 방송을 촉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뉴스 방송을 비롯한 대북 방송을 촉진해야 한다는 문구로 대체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의무를 담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정보 자유활동 증진 활동 지원금을 기존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정보의 내용도 미국과 한국, 중국 등 해외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 문화 부분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비정부기구의 대북방송 활동 지원금을 늘리고 특히 프로그램과 방송 서비스에서 탈북자와 관여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우선토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의회의 인식조항을 통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토록 촉구하고 유엔 난민기구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현재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북한 여행금지 규정을 언급하며 국무부는 북한 여행에 대한 위험성을 대중에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무부가 특히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탈북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인권법은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의 연장을 거쳤으며 200일 이상 연장이 지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상원에 북한 수용소의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의원들은 비핵화 논의에 나서는 시점에 북한의 형편없는 인권유린 실태 또한 반드시 폭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중진인 올인해치 상원의원이 24일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수용소뿐 아니라 주민들을 상대로 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수감자를 석방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초 하원에서도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는 유사한 결의안이 상정됐었습니다. 해체 의원은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북한 수용소 시스템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이런 끔찍한 행위들을 집단적으로 규탄하는데 앞장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미국과 양심 있는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행동에 나서는 것은 전 세계가 이런 잔인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특히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논의에 나서는 시점에서 북한의 형편없는 인권 유린 실태 또한 반드시 폭로해야 한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이 잔혹한 강제 노동 시스템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형편없는 인권 기록을 제쳐둬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발효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따라 김정은과 북한 고위 관료들은 인권유린 남용자로 지정됐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결의안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매번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에 만연한 고문과 인간의 삶에 대한 무시 행위를 규탄하고 주목시키는 데 단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 아래서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지속돼 왔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며 북한 주민 수만 명에 대한 이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미국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들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의 문제가 논의되길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산가족 문제를 꾸준히 거론해온 미국 의원들은 이를 우선순위로 간주하면서도 미북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루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선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최근 보좌관을 통해 VOA에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고 이 문제를 행정부에 정기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하원에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추진했던 의원입니다. 상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주도했던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 의원도 상황을 예전과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워너 의원은 넬리 데커 대변인을 통해 최근 VOA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상봉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개발하면서 가하는 점증적인 위협을 감안할 때 북한 정권과의 건설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건 갈수록 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국무부를 비롯해 미 행정부의 많은 외교직이 공석이라는 점이 우려된다며 지난 2월 동료 상원 의원들과 함께 주한미국 대사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국방부 아태안보 담당 차관보직을 채울 것을 행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의원은 지난 2016년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우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미 의회는 2014년부터 매년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법안이 상정됐었지만 지난해부터는 단 한 건도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찰스 랭글 전 하원 의원은 로이스 위원장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주도했었지만 지난 2016년 은퇴했습니다. 또 상원에서 원 의원과 함께 관련 결의안과 법안 작성을 주도했던 마크 커크 공화당 상원 의원도 지난해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을 종교 자유와 관련한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미 국제 종교 자유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세계에서 종교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 종교 자유위원회가 25일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2018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 외에도 중국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15개국이 특별 우려국 지정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국제 종교자유위원회는 종교와 신앙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접근법이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억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에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종교, 특히 기독교같이 서방과 관련 있는 종교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체포해 고문하고 구금하며 심지어는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체포돼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됐거나 기독교와 접촉한 사람들은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자행되는 종교자유 침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어렵지만 탈북자들의 증언과 종교자유 옹호단체들과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통해 북한 정권의 종교자유 유린 행위들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지난해에도 조직적이고 중대한 종교자유 유린을 계속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북한을 다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해마다 국민의 종교 자유를 조직적, 지속적으로 탄압하는 나라들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북한은 2001년부터 국무부로부터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B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세계는 매년 4월 25일을 말라리아의 날로 정하고 참혹한 이 질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최종적으로는 완전 박멸하는 국제적 노력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2억 1,600만 명이 말라리아에 걸렸으며 그중 44만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말라리아의 90%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사망자의 91%도 아프리카인들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말라리아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세계적인 협력으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기울여져 왔습니다.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세계적으로 새로운 말라리아 발생 건수는 29%가 줄었습니다. 말라리아 통제에서 전례 없이 성공을 거두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더 할 일이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계는 말라리아 퇴치에 계속 중점을 둘 것입니다. 치명적인 이 질병을 퇴치하는 가장 성공적인 무기는 방충망과 살충제입니다. 살충제는 병을 옮기는 모기를 죽이기 위해 실내에 뿌리는 약입니다. 이러한 예방적 도구와 임신 중 말라리아 감염을 막기 위한 전략, 값싼 진단기구, 효과가 좋은 치료법으로 말라리아 감염과 사망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내성이 있는 말라리아의 등장을 포함해 아직도 남아있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 전략은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모든 나라에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2030년까지 말라리아 발생률 90%, 사망률 90%를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적어도 35개 나라에서 말라리아를 완전히 제거하고 모든 국가에서 재발을 막아 말라리아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1950년대부터 말라리아 퇴치에 적극 관여해왔고 세계 최대의 지원국이 되어왔습니다. 미국의 지원은 대통령 말라리아 퇴치 계획,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세계 기술 전략이 성공하려면 지원 총액은 크게 늘어나야 합니다. 미국은 말라리아의 날을 계기로 전 세계 우방국들과 동반 국가들의 질병의 재발을 막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